하루 종일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향해 찾아가듯이 우리 영혼에도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해요. 그 안식처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의 장소이고 우리 영혼의 충전의 장소이고 우리 영혼이 사랑의 돌봄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또 영혼이 충전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죠. 꿀벌들이 여기저기 열심을 다해서 날아다닙니다. 꿀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겠습니까? 참 고단하지요. 예, 꽃을 찾아서 헤매이고 또 꿀이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 헤매이고 열심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그 꿀벌이 돌아갈 그 통이 있는 거잖아요. 벌통이. 그 벌통을 향해서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애쓰고 수고한 결실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그래서 그 꿀이 아름답게 잘 생성되듯이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또 주신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섬겨가면서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 관한 교과서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이 어디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교과서라고 일명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인데 전반부는 교회의 이론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교회의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으로,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른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그 놀라운 비밀과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는 교회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라. 25절을 말씀해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지요. 그렇죠? 한 식구예요, 식구. 우리 양정교회는 한 식구란 말이죠. 같이 밥 먹고 사는 식구란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지체들 간에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교회는 진짜 진실이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해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회가 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구조 현상이 바로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믿어서는 안 될 만큼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나가서 아무도 믿지 마라.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동네 언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10대 소녀가 초등학생 아이를 무참하게 죽였어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와,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생존 비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믿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도무지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서로 의심하고 만나면 의심하고 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내가 혼자 먼저 가게 되면 혹시 내 얘기할까 봐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혹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혹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서로를 만나면서도 얼굴은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띄우는데도 곧 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뢰를 쌓지 못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같이 신뢰의 토양 위에서 세워집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서로 믿어줘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신뢰해야 돼요. 교인들은 담임 목회자를 신뢰해줘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해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을 신뢰해주고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절대로 그럴 뿐 아니야. 나는 그분을 절대 믿어. 이런 신뢰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서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자기만 생각하게 됐어요. 나만 생각해. 오직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버렸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만 집중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나만 믿고 우리 가족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말 그대로 겉과 속이 같고 막 말하지만 신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열심히 강단을 통해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열심히 설교하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늘 응어리치고 응어리 가지고 살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면서도 그 응어리 풀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죠. 그 사람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시는 그 교회가 되려면 거짓말을 일삼는 세상에서 꿋꿋하게 진실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것,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거, 그거를 미워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요. 여기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분을 내는 것은 그냥 있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와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한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와는 연결하지 마라. 혹 죄와 연결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분노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상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분노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자신이 굴욕당했을 때, 자신이 무시를 당했을 때, 자신이 업신여겼을 때 치솟는 분노,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 하나님이 무시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 그런데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막 성도들이 막 해요. 막 화내면 마음대로 화내고 성질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에는 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분이 정말 멸시를 당하는데 불구하고 침묵해요. 마치 내일이 아닌 듯, 관심 없는 듯,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망신해도 우리는 침묵해요. 자기 중심적인 분노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내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고 무시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언성을 높이고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분과 같은 이유로 미워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분과 같은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분노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이유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죠.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것 분명하죠. 명확하죠. 그럼 미워해야죠. 싫어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요.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도들의 분노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죄와 타협하고 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그분의 백성들도 죄를 미워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 분노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 시간과 재능을 훔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쓰는,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교회는 언제라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참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모를 만큼 참 바쁩니다. 그리고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마치 도둑질 당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간 만큼 모를 만큼 마치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어제 벌써 이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싶죠?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능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능도 계속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다 빼앗기고 버리고 말아요. 마치 도둑질을 당하듯이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힘도 없이 연약해 있을 그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요? 내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그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아깝나요?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인기와 명예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물질이요, 수고하여 얻어진 이 물질 내가 주를 위해 쓰면 아까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아까운가요? 그저 세상에서 펑펑 쓰고 다니면 내 이름이 날려지니까 좀 그게 더 나은가요? 어떠신가요? 세상은 마치 도둑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것을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갈 겁니다. 시간도 빼앗아 갈 것이고 재능도 빼앗아 갈 것이고 물질도 빼앗아 갈 것이고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동기 목사가 그래요. 야,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 전도사 때. 야, 서전사. 서전사 널 보면 참 놀랍다. 너는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것 같다. 교회들마다 다 좋은 교회 가고 평안한 교회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렇게 고생하냐? 제가요,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친구는 1대 신앙인이고 저는 4대 신앙인이에요. 저는 조상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단한 인생, 교회도 해도 목회만 해도 그 개척교회 하고 힘든 교회만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23년 동안 목회하고 달려왔어요.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평탄하게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지냈어요. 아하, 다른 게 이거예요. 저희 할머님, 저희 중조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 후손들이 복을 받죠. 제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중조부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주께 드린 것이 많아요. 영광 받는 거죠.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께 드림이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얘기합니다. 짱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도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후히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을 통해서 은혜의 온도를 체감합니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인색하면, 교회가 자기끼리만 즐거워하면 그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마음껏 베풀어야 합니다. 경로대학 하는 거 어렵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느냐?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 돼요. 지역의 어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돼요. 마음껏 섬겨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숫자적 계산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네 번째는 입술에 복음의 은혜를 실어 격려하는 거예요. 입술에 복음의 은혜를 실어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 말이 더러운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뱉어요. 내뱉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쁜 말인지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그 말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인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내뱉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결국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걸 그래야 돼요. 입술만 열면 은혜가 나오고 입술만 열면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이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 얼른 남들이 보기 전에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나온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오기 전에 차단해야죠. 나쁜 말이라고 생각되면 말하지 말아야죠. 왜 말해놓고 후회합니까? 왜 말해놓고 서로 다툼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야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발견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참 축복된 사람이야. 너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확실하다. 이런 축복의 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주는 그 덕스러운 은혜의 말을 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의 말로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입혀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말에 막대한 가치와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의 가치, 말의 힘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요? 축복하라고. 격려하라고. 은혜를 전하라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술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우리는 이 말로 서로 격려해야죠. 서로를 세워줘야죠. 교회를 향한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은 바로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말이죠. 격려하는 말. 어떻게 참된 격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상대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는 말을 하면 돼요. 세상은 도무지 격려할 줄은 모릅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혀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주변 사람들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격려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까 봐. 그래서 함부로 격려하지 않아요. 인색합니다. 참으로 인색합니다. 그런데 격려는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우리 안에 사랑 선행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질책 뒤에 열 번의 격려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격려는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질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삶을 바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마음껏 해도 되지만 바로 이 질책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책은 한 번의 질책 뒤에 열 번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질책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의 질책을 위해서는 열겨 오히려 격려의 말이 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친절을 보고 친절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친절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불친절을 버리고 친절을 입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불친절합니다. 모욕적이고 무시하고 권위적이고 이거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친절로 차별화를 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 교회 가면 친절하다. 그 교회 가면 진짜 친절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절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친절을 경험한 우리가 또다시 나아가 그 친절을 베풀므로 그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